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어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며 경건함으로 보내야 하는 사순절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절제하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올해 사순절은 사순절 주제 말씀을 온 성도와 함께 묵상하며 불타는 금요일의 기도와 위드바이블 매일의 말씀으로 보내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길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주시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소식과 대선이 끝난 조국의 정치적 갈등 가운데에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저들로 하여금 화합하고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이 어려운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경제적 궁핍, 가정의 불화와 신분의 문제, 결혼과 직장,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힘주시고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사회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능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홀로 버티기 힘들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삼겹줄로 견고한 믿음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를 말씀과 기도로 쌓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삶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나성령락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아직은 망하진 않았지만 나라가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같이 심판과 회복을 노래하는데 완전한 회복은 장차 올 메시아로 인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와 미가에게 메시아에 대해 계시하는데 이사야를 통해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라는 계시를 하시고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와 미가가 이야기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두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촌부 이새라는 사람이나 촌동네 베들레헴이나 둘 다 특출나지 않은 그런 사람의 가문과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작을지라도 라고 하시며 작다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어 원문 차이르라는 것은 크다 작다라는 사이즈와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가치가 미천하고 보잘것없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라의 정세는 기울어지고 곧 무너져 이방 나라들의 수치를 당하게 될 위기의 상황과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보잘것없는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해서 그분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히 있다라는 표현은 그분은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위대한 왕이 태어나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없이 처절하게 살아갈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성읍 베들레헴의 태초부터 함께 하시던 구원자를 보내어 그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오늘날처럼 오늘 우리 시대처럼 팬데믹과 전쟁, 무너진 경제로 세계가 두려움에 떠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좀처럼 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유다의 상황과도 같은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팬데믹, 전쟁,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더욱더 어려워져만 가는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선지자 미가는 다음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위기의 때에 작은 것의 가치에 주목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 지파가 가진 수많은 땅 가운데 베들레헴은 미미하고 변변치 않은 부족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보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 미가가 위기의 세상 가운데에서 위기의 시절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가치가 있고 작은 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에 주목하고 작은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믿음의 눈, 믿음의 시선을 미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작기 때문에 안 된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여 안 된다라고 생각한 믿음의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없을지라도, 작을지라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특별히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작은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작은 것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작은 자, 작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신을 작은 자라고 인정하는 데서 교회를 박해했던 문제 많은 인간이라고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을 솔직히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 자금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자신있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작은 만큼, 내가 문제가 많은 만큼 그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다. 내가 작다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인식하면 할수록 그런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작은 것의 가치에 더욱 주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작게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내가 이렇게 작게 느껴지고 보잘것없이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더욱 크다는 말씀의 비밀을 오늘 다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미미하고 작은 인생, 작은 일상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을 다 발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둘째로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평화를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세계 평화지수 GPI, Global Peace Index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주의 경제평화연구소에서 매년 국가별로 수치를 발표하는데요. 평화의 정도를 측정 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 발표하는 평화지수입니다. 그 나라의 군사예산, 무기수출, 폭력 범죄의 정도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사회적 정치적 갈등, 구체적으로 10만 명당 범죄를 통해 살해당하는 숫자, 감옥에 들어가는 인구, 경찰은 몇 명인가 등등 23가지의 지표가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어떤 질문이 있고 어느 나라가 가장 평화로운 나라인가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한국이 48위입니다. 미국은 몇 위일까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참평화입니다. 전쟁이 없다고 하여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화되어 있다고 해서 참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당시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대를 많이 했던 양쪽 진영의 사람들이 다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었는데요. 진보 세력은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어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도 특별히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히 현실 문제의 해결을 바랬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는 거리가 멀었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보수 세력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율법에 쓰인 것조차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또 나름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무력한 메시아다. 예수님을 메시아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생각한 평화는 그 접근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은 망해서 이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평화가 왔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농업이 발달하여 마음만 먹고 나눈다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살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 땅에 평화가 왔습니까? 오히려 빈부의 격차의 골이 깊어지고 양극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하고 세상은 여전히 평화를 모릅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근본적인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은 그곳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자체가 평강인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이 세상은 참 평화를 찾아볼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질고에 허덕이며 고통을 당하고 결국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먼저 죄로 나뉘게 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고자 그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회복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근거로 용서받은 인간들이 서로 용서하고 하나됨을 이루도록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한 영, 곧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서 그의 통치를 받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풍성한 평강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에 그를 모신 사람, 가정, 교회, 나라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에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고 더불어 완전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웃과도 하나됨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위기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선지자 미가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야곱의 남은 자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소리 없이 조용히 내리지만 그것 때문에 풀이 살고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자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 즉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공격과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들보다는 소수입니다. 비록 그들의 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약 지나가면 전부 밟고 찢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결국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심판할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사람에게 기대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열국들은 결국 젊은 사자 앞에서 양떼처럼 처절하게 찢기며 심판당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다른 세상의 권력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세상을 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과 삶에 나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더욱 크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을 다 발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잠깐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도 평강의 주님을 모시어 요동하지 않고 이슬같이 담비같이 담대한 젊은 사자와 같이 오늘도 평강을 누리며 평화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자꾸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위기의 가운데 나의 삶이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쓸모없다 생각하여 하찮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작다 아니하시고 그 작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하여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참 평강을 누리고 나아가 이웃과 평화를 이루어 나아가겠습니다. 이슬같이 담비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 나라와 백성 열방에 뿌리며 담대한 젊은 사자와 같이 세상에 지지 않는 승리하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우스빌이 집중하여 기도하는 목요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인앤나인 기도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고 연약한 인생이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그 작고 보잘것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함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궁극적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평강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왕 예수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어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풀 위에 내리는 담비같이 소리 없이 조용히 내리지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신실한 성도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참된 평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질병과 고통,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어 다스려 주옵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옵소서.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더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이고 완악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곳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현장에서 부르짖는 기도와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제는 반목과 불화를 봉합하고 하루속히 하나 되는데 힘쓰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이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석에 계신 환우들과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관계를 기도를 통해 누리며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작은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